만약에 제가 고대인들은 신의 인내심을 묘사할 때 약간 그 코가 1.8m, 그러니까 한 6피트 정도로 엄청 길다고 표현했다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아, 1.8m요? 진짜 그 숫자만 들으면 무슨 코미디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고대 문헌, 특히나 뭐 성경 같은 이런 텍스트를 대할 때는 되게 경건하고 추상적이고 약간 좀 따분할 정도로 정제된 단어들을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고상한 표현들이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원어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갑자기 막 1.8m짜리 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은 뻔한 요약본 대신에 이런 지식의 진짜 민낯을 파헤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한 이 대화의 제3의 멤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오늘의 목표는 꽤 명확합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어떻게 이 혼돈의 시대에 진정한 신뢰 그리고 완벽한 평화를 찾는 당신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1.8m짜리 코 이야기. 이게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기발한데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존 우스월트 박사가 분석한 이사야 26장과 27장의 고대 텍스트 강해 자료거든요.
아, 우스월트 박사님요?
네, 이 자료에서 우스월트 박사가 고대 문헌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를 하나 지적합니다. 바로 그 기계적인 직역에 대한 집착이에요.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출애굽기 34장에 신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그게 완벽한 예시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문자 그대로 코가 길다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막 화가 나면 코가 뜨거워진다고 생각했대요.
네, 물리적으로 씩씩거릴 때 홧김이 확 뜨거워지는 걸 느낀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이 분노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즉, 인내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코가 너무 길어서 그 열기가 코끝까지 도달하는데 한참 걸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게, 와, 저는 이거 보면서 번역이라는 게 단순히 단어 A를 B로 바꾸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 시대 사람들의 뇌구조 속으로 아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1.8m의 코라는 문자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이 텍스트가 진짜 말하려는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려요.
신의 성품을 놓친다는 거군요.
그렇죠.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의 성품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자료의 핵심이자 이사야 13장부터 35장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인 신뢰가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신뢰한다는 건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그 1.8m 코 비유가 재밌긴 한데 그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신뢰라는 이 묵직한 주제랑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등장하는 고대의 아하스 왕을 보면 그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당시 적국들이 막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거든요.
국가 존망의 위기였군요.
네, 이때 아하스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신의 인내심, 즉 그 성품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의 긴대를 신뢰할 것인가.
아, 아수르 근대. 그러니까 눈에 확 보이는 물리적인 힘이네요.
합리적인 지역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당장 칼 들고 서 있으니까.
아, 번역으로 치면 문자 그대로의 표현만 믿은 거군요.
네, 하지만 결과는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와, 아수르의 군사력이라는 표면적인 단어만 보고 걔네가 결국엔 유다까지 집어삼킬 거라는 진짜 본질, 그 이면의 문맥을 전혀 읽지 못했다는 거네요. 이거 진짜 소름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신뢰한 결과랑 보이지 않는 신을 신뢰한 결과가 두 개의 어떤 상반된 도시로 아주 시각적으로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는 먼저 그 교만한 지상의 도시, 즉 모압으로 대변되는 곳을 보여줘요. 여긴 뭐 인간 스스로의 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을 벽돌 삼아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 올린 그런 도시죠.
바벨탑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도시는 결국 철저하게 짓밟혀서 바닥, 아니 아예 거름더미에 처박히고 맙니다. 반면에 이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두 번째 도시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견고한 도시죠.
네. 여긴 물리적인 벽돌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가 아예 성벽 역할을 하는 기적 같은 곳으로 묘사됩니다.
저 여기서 약간 좀 솔직해져도 될까요? 그 모압이 무너지고 견고한 도시만 아름답게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약간 이런 삐딱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신이 그렇게 코가 길고 인내심이 많고 자비로우면 결국엔 저 거름더미에 처박힌 사람들도 그냥 싹 다 끌어올려서 견고한 도시로 억지로라도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아, 보편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결국엔 어떻게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서 다 해피엔딩을 맞이할 거다. 이거 사실 우리한테 엄청 매력적이고 위안이 되는 논리잖아요.
맞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아주 달콤한 감정적인 함정이죠. 우리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다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누구나 지옥 가는 건 싫으니까요.
하지만 오스월트 박사의 자료는 그 논리에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도시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진정으로 원할까 하는 문제예요.
아, 원할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인데.
여기서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C.S. 루이스의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인용하는데요. 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저 그 소설 내용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지옥에 있던 유령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당일치기 견학을 가잖아요.
네, 천국에 막상 도착을 했는데 그곳의 풀잎 하나, 나무 하나가 이 유령들의 발을 찌르고 상처를 낼 정도로 너무나 단단하고 압도적인 진짜 현실이었던 거죠. 유령들은 흐릿하고 투명하니까요.
맞아요. 천국의 압도적인 현실을 유령들의 얄팍한 자아로는 감당을 못한 거예요.
정확합니다. 천국은 이기심, 자존심, 얄팍한 자기 합리화나 변명 같은 것들이 아예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의 공간이거든요. 그 압도적인 현실을 견뎌내려면 지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꼭 쥐고 있던 그 썩은 자아를 완전히 버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 못 버리잖아요.
네.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유령이 자발적으로 아주 스스로 지옥행 버스에 다시 올라탑니다.
와, 억지로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돌아간 거네요.
그렇죠. 자신의 그 알량한 교만과 자존심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지옥의 그림자 속에 계속 남는 것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신조차도 인간의 그 고집스러운 교만한 자유의지를 강제로 꼽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이게 약간 결혼 생활 같다고 느꼈어요.
결혼 생활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 부부 사이에 사랑과 헌신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즉 도시가 쳐져 있잖아요. 근데 뭐 한쪽이 살면서 실수 좀 했다고 그 울타리가 당장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인내심이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끝없이 오만하게 상대방을 기만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너는 나랑 결혼했고 나를 사랑하니까 무조건 나를 받아줘야만 해 라고 자기 권리만 강요한다면요. 그건 결국 스스로 그 사랑의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 아주 현실적이고 와닿는 비유네요. 신의 인내심이 아무리 1.8m라 해도 스스로 도망쳐버리는 사람까지 목줄 채워서 강제로 묶어둘 순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신의 의지보다 인간의 교만한 의지가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모압이라는 도시가 멸망한 진짜 이유입니다. 강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모압처럼 스스로 튕겨나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구원의 도시에 머물면서 그 극한의 혼돈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특징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자료에서는 이사야 26장에 등장하는 의인들이 가진 네 가지 기둥을 해설합니다. 의로움, 진실된 삶, 고정된 초점, 그리고 신뢰.
네 가지 기둥,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세 번째, 고정된 초점이 어떻게 우리 심리를 완전히 지배하는지 설명한 대목에서 시선을 뺏겼어요. 미국의 전설적인 달리기 선수 짐 라이언이라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짐 라이언의 사건이 아주 상징적이죠. 그가 아주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달리면서 결승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고개를 돌리죠.
맞아요. 아주 찰나의 순간에 뒤를 돌아봅니다.
그게 진짜 뭐 큰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2등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지 하는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호기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개를 휙 돌리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짐 라이언의 달리는 신체의 동역학적인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초점이 분산되는 그 순간 트랙 안쪽 가장자리에 발이 딱 걸려서 넘어져 버렸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3위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결승선 코앞에서. 저는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식이 짐 라이언의 고개 돌림과 같다는 그 분석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악은 우리를 한 번에 막 거대한 흉악범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초점을 아주 사소하고 얄팍한 걱정거리들 수천 개로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 너보다 잘 나가나? 내 주식 어떻게 됐지?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분산된 초점이 현대인이 겪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이 4개의 기둥, 특히 흔들리지 않는 초점이 딱 유지될 때 고대 텍스트는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평강에 이른다고 선언하거든요.
완전한 평강이요?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원어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완전한 평강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피스, 평화가 아니라 샬롬, 샬롬이라고 두 번 반복돼서 쓰여 있어요.
아, 샬롬. 저희가 보통 평화, 피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약간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해변가에 그 푹신한 선베드에 누워있고 통장엔 돈 빵빵하고 빚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랑 아무런 갈등도 없는 완벽하게 안락한 상태.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아무 고난 없는 소파 같은 평화가 진짜 좋은 거 아닌가요? 샬롬은 뭔가 다른가요?
보통 우리는 평화를 갈등의 부재로만 정의하려고 하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지만 히브리어 샬롬의 본질적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갈등이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총체적인 온전함, 그러니까 홀리스를 의미해요.
온전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수천 개의 파편으로 잘게 쪼개지고 흩어졌던 내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강력하게 뭉쳐져서 완벽한 질서를 이룬 상태예요. 자료에 나오는 전직 해군 군악대원 딕 베렌지의 회심 실화가 이 진짜 샬롬의 실체를 가장 거칠지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 알코올 중독자 딕 베렌지 이야기요? 추운 겨울날 악기 어는 거 맞겠다고 위스키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다가 나중엔 끔찍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분?
네, 가족도 직업도 자기 자존감도 말 그대로 삶 자체가 수만 개의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회심한 뒤 어느 기도 모임에서 아주 투박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 신이여, 제발 이 흩어진 내 삶을 하나의 커다란 눈뭉치로 단단하게 뭉쳐서 예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 전력으로 던져주십시오.
와, 다시 들어도 어우 소름 돋네요. 이게 단순히 내 삶의 고통이나 갈등을 없애달라, 편안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내 삶이 아무리 차갑고 엉망진창이어도 좋으니까 제발 목적 없이 흩어지게 두지 말고 하나의 초점을 향해 단단하게 뭉쳐지게 해달라는 절규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갈등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게 평화가 아니라 파편화된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초점을 갖는 것, 그게 진짜 샬롬 샬롬이군요.
이거 진짜 대단한 통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단단한 눈뭉치가 된 사람, 즉 내면의 샬롬을 이룬 사람은 그럼 이 부조리하고 끔찍하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구약에서 신뢰라는 개념은 언제나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기다림이요? 그러니까 내 알량한 계산으로 상황을 막 통제하거나 조작하려 들지 않고 신의 타이밍, 신의 방식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을 망치고 타인을 잔인하게 짓밟는 악인들에게 아무런 심판이나 제재가 없고 무한한 자비와 축복만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번하죠. 절대 반성 안 하겠죠.
텍스트는 그들은 결코 의로움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자료는 아주 대담하게도 그 예시로 미국의 지난 200년을 끌고 옵니다.
아, 미국이요?
네, 전례 없는 거대한 번영과 축복을 누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국가적인 교만으로 이어져서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축복을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오만을 완전히 부수기 위해 거친 심판과 징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래서 이사야가 텍스트 안에서 그렇게 뼈아프게 한탄했던 거군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지도 못했고 악을 제대로 심판하지도 못했다고요.
네, 그 탄식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길거리에 막 뛰쳐나가서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다 틀렸어,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심판자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샬롬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엘머 파슨스의 통찰이 정말 깊이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이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만 비로소 회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장이요.
굉장히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내면의 샬롬을 잃었다고 해서 그걸 타인을 정죄하고 찌르는 무기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마더 테레사. 완벽한 예시네요.
네. 그녀는 캘커타의 그 끔찍한 빈민굴 시궁창 속에서도 결코 세상의 악취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굳이 사람들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회개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저 사랑으로 안아줬죠.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샬롬의 빛, 그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내면이 얼마나 어둡고 이기적이며 결핍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죠. 누군가에게는 그녀의 존재가 생명의 향기로 다가왔지만 누군가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정죄가 된 겁니다.
와, 존재 자체가 생명의 향기이자 정죄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진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모순을 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모순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면의 샬롬을 이루고 머더 테레사처럼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노력해도 사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너지잖아요. 당장 내일 거대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쫄딱 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혼돈, 카오스가 우리를 덮칠 때 신은 도대체 인간의 이 끝없는 실패와 혼돈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7장은 아주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를 꺼내듭니다. 바로 고대 근동의 이교도 창조신화들이에요.
이교도 신화요?
네, 그 당시 바다 괴물, 여성 몬스터 혹은 레비아탄을 무찌르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주변국들의 신화 이야기를 텍스트 한가운데로 훅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잠시만요. 성경의 저자가 이방인들의 그 바다 괴물 신화를 뭐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서 적어놓은 건 절대 아닐 텐데요. 왜 굳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텍스트에 이방인들의 괴물 이야기를 등장시킨 겁니까?
이것이 바로 오스왈트 박사가 극찬한 고도의 문학적 비유, 즉 얼루전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바다 괴물 같은 통제 불가능한 혼돈에서부터 우연히 비롯되었다고 믿었어요.
아, 시작 자체가 혼돈이었다.
네. 하지만 이사야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은 애초에 완벽한 질서와 평화로 세상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죄와 교만이 이 세상의 레비아탄이라는 절망적인 혼돈을 스스로 끌고 들어왔다는 걸 꼬집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자초한 괴물이란 거네요?
맞습니다. 고대 신화를 일부러 차용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괴물 같은 혼돈을 단순히 임시방편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혼돈 자체를 멱살 잡고 부숴버려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구원의 질서로 재창조해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혼돈을 아예 질서를 창조하는 재료로 써버린다. 와, 저는 이 레비아탄이 샬롬으로 확 뒤바뀌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에 인용된 한 인물의 실화가 정말 이 모든 논의를 완벽하게 요약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육상 선수였던 유이 잠페리니의 이야기요.
아, 잠페리니 정말 극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죠.
네. 2차 대전 중에 전투기 추락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려 47일이나 뗏목으로 표류를 하잖아요.
끝없는 바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물리적인 혼돈, 카오스의 한가운데 그대로 던져진 겁니다.
맞아요.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갈증으로 죽어가던 그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절규죠, 사실. 제발 비를 내려주시면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시간 뒤에 거짓말처럼 폭우가 쏟아져서 살아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응답이었죠.
그런데 그가 47일 만에 구조된 곳은 아름다운 구원의 도시가 아니라 지옥보다 더 끔찍한 일본군 포로 수용소였어요. 거기서 온갖 가혹한 고문과 학대를 진짜 짐승처럼 버텨내고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입니다. 잠페리니를 덮친 진짜 레비아탄, 진짜 혼돈은 그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해야 할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죠.
네. 이 잠페리니의 마음속에 둥지를 튼 트라우마는 단순한 의학적 증상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억누르거나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레비아탄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수용소에 그 사이코패스 간수에게 쫓기고 구타당하는 악몽을 꿨으니까요.
네. 심지어 자다 깨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목을 꽉 조르고 있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아까 말한 그 모압의 거름더미에 쾅 처박히는 완벽한 카오스 상태가 된 거죠.
결국 아내는 그 지옥을 견디다 못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으로 1950년에 그를 억지로 빌리 그레이엄의 텐트 집회에 끌고 가요.
거기서 잠페리니는 설교를 듣다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분노가 폭발해서 막 뒷문으로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의 순간 그의 뇌리 속에 아주 깊이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내리꽂힙니다.
47일간의 표류,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죽어가던 자신에게 쏟아지던 그 차가운 빗물 말이죠.
맞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혼돈 속에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1.8m의 코를 가진 그 거대한 인내심과 신의 성품이 자신의 절규에 응답했었다는 그 압도적인 현실을 그 순간 다시 깨달아버린 겁니다.
아, 그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수만 조각으로 흩어졌던 잠페리니의 삶이 하나로 뭉쳐지는 딕 베렌지의 눈뭉치, 즉 샬롬이 원자폭탄처럼 폭발하는 순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잠페리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회심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를 매일 밤 짐승으로 만들었던 그 끔찍한 악몽은 단 한 번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기적이네요.
기적이죠. 나중에 92세의 나이에도 전기톱을 들고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만큼 그의 삶은 완벽한 질서와 샬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메커니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진실을 하나 묵직하게 던져줍니다. 신은 우리의 망가진 혼돈을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결코 파괴를 위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 그 풋볼 코치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군요. 코치가 막 선수한테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고 혹독하게 굴리는 건 사실 아직 그 선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선수가 아무리 엉망으로 뛰어도 코치가 입을 꾹 닫고 무시해버리는 순간 그 선수의 생명은 끝난 거니까요.
맞습니다. 포기했다면 화도 안 내죠.
그러니까 신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주시는 징계는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의 불순물을 싹 태워버리려는 지독할 만큼 깊은 사랑의 과정이라는 거군요. 자료에 적혀있던 그 문장, 파괴는 결코 신의 의도된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이 문장이 이제야 제 가슴에 완벽하게 꽂힙니다.
파괴가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에서 캐낸 가장 빛나는 통찰입니다. 자, 오늘 대화를 한 줄로 갈무리해보죠. 진정한 신뢰란 1.8m라는 엉뚱하고 기계적인 직역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묵묵히 숨어있는 거대한 인내심의 성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본질을 보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 성품을 굳게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파편화되어 흩어날리던 우리의 삶은 단단한 눈뭉치처럼 하나로 뭉쳐져 샬롬, 샬롬의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세상의 어떤 잔혹한 혼돈, 어떤 거대한 레비아탄의 입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압도적인 구원의 질서로 이끌어냅니다.
정말 처음에 우리가 이 고대의 문헌을 마치 무슨 딱딱한 기계 매뉴얼처럼 접근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엄청난 메커니즘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식의 최전선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을 위해 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을 도저히 떠나지 않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마냥 파괴와 절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며 고대 신화 속 바다 괴물 같은 그 거대한 혼돈조차도 결국엔 아름다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신이 사용하는 웅장한 재료에 불과한 거라면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삶을 가장 끔찍하게 뒤흔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통제 불가능한 불안과 혼돈이라는 리바이아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입을 벌린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온전함, 샬롬, 샬롬으로 빚어내기 위해 대기 중인 가장 완벽한 무대장치가 아닐까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고대의 기록들은 이제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혼돈을 마주하고 오직 당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그 무대 위로 올라설 준비가 되셨습니까?